미국의 전문가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후속 보고서를 요구한 점을 가장 중요한 진전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핵무기 개발과 직결된 행위로 간주하는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 텍사스대 동아시아 전문가인 시나 그리튼스 교수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COI 보고서 10년을 평가하는 후속 보고서를 요구한 점을 꼽았습니다. 올해 초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를 통해 북한 정권의 초국가적 탄압이 탈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북한 디아스포라의 정체를 펴낸 그리튼스 교수는 이번 결의안은 2014년 획기적인 COI 보고서 발표 이후 10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지난 10년간 진전이 이뤄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가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에 새롭고 어려운 도전을 제기했다면서 북한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하려는 난민과 탈북민들에게도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4일 채택한 결의안은 유엔인권 최고대표에게 COI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후속 업데이트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튼스 교수는 탈북민 등 북한 인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북한 정권의 시도를 고려할 때 유엔인권 최고대표의 권위 있는 후속 보고서는 인권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후속 보고서는 가능한 한 첫 번째 COI 보고서처럼 엄격한 연구와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북한 정권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인권 관여 움직임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가 북한 디아스포라의 망명자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초국가적 탄압을 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의안에 초국가적 탄압을 포함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리튼스 교수는 또 올해 한국의 공동제안국 동참은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의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과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영역에서 한국의 리더십 강화를 보여주는 환영할 만한 신호이고 한국의 경험은 이 분야에 기여할 것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경험 많은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환영할 만한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COI 후속 보고서 요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핵무기 개발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것이자 핵무기 개발과 점점 더 연결돼 가는 것으로 여기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이번 결의안이 다시 컨센서스 합의로 채택된 건 COI 보고서와 권고가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그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며 김정은 집권 이후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더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합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면밀하고 포괄적인 모니터링과 정보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COI 후속 보고서 요구를 적절하고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결의안이 계속 매우 강경하고 강력한 용어를 담고 있어 북한 당국자들이 당혹스러워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tough and very strong language. It's, you know, and the North Koreans are embarrassed by it.
아울러 북한 당국은 자신들에게 매우 비판적인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고 비판적이라며 올해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이라 더 무게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응옥 국장은 그러나 결의안 진전 여부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신 유엔인권이사회는 20년간 북한을 의제로 다뤄왔으며 북한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 2014년 COI의 검토와 보고서를 지속해서 거부하고 부인해왔다며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십덩 국장은 북한의 인권 기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건 중요하다면서도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와 유엔총회가 안보와 인권 문제에 관한 여러 결의안을 무시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국가 정부가 국제법과 유엔 메커니즘을 그토록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전체 유엔 시스템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프덩 국장은 이에 대응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중남미, 아프리카의 주요 정부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가능한 한 빨리 북한 인권에 대한 새로운 논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산하 기구들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도주의 문제, 인권 침해와 안보 우려 사이의 연관성,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체제 도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COI 후속 보고서 외에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정보 자유 문제에 주목한 게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resolution seems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freedom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under the pretext of COVID, the North Korean regime.
스칼라트 총장은 특히 북한 정권은 코로나를 구실로 탈북민들이 언급한 악명 높은 세 가지 법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실태를 결의안에 반영한 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계속 억압받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그 예로 지난해 지목했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외에 새롭게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폐지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스칼렛 총장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미얀일과 유럽 등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미온적인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부차관보는 이처럼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앞으로 인권 침해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더 많이 개최토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